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화 소식들을 더 흥미롭게 전해드립니다. 더 넓은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 백신 접종 완료자 혜택,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게 될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으로요. 드디어 해외여행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진짜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해외여행 상품들이 지금 네.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대기자들까지 네. 생길 정도로 인기가 있고요.
예.
국내 여행도 지금 그 단풍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 네. 가을 단풍놀이를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국내 여행객들도 증가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네. 업종을 고르라면 바로 여행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공업계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곳들에 조금 주름이 펴지고 있다라는 예.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요. 지금 유럽과 남태평양 군도를 중심으로 네.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대요. 그리고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풍철이기 때문에 예. 주로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요.
네.
이 지자체의 문화관광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네.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80% 선까지는 올해 안에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희망적이네요.
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한 번에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심리가 막 생겨나면서
맞아요.
이제 해외여행 대체지였던 그 제주도 대신에
네.
아예 조금 더 멀리 사이판 쪽으로 한번 참. 가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우 뭐 듣던 중 반가운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여행 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 이 협약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요 이미 관광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유럽 남태평양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여행 안전 권역 협약 때문입니다.
네.
사이판이라든가 티니안이라든가 이런 마리아나 제도 같은 경우
예.
이 여행 안전 권역에 가장 먼저 이렇게 들어온 그런 곳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연말까지 한국인 예약만 만 명에 육박하고요.
그 정도예요.
또 네. 괌 있잖아요.
네.
괌은 또 사이판하고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판과 괌을 한꺼번에 들리는 뭐 여행 상품이라든가 또 괌에 가서 이제 뭐 머무르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내 여행사들이 속속 상품을 내놓고 있고 사이판 주정부 같은 경우가 한국인들에게만 네. 파격적 혜택 준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게요.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 안전 권역 정책으로 들어오는 게 11월 15일부터예요.
네.
싱가포르 벌써 대기 손님이 있고요. 또 동남아 또 대만 등간에 대기 수요들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 여행 안전 권역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는가
예.
이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내년 초에는 필리핀이 거의 네. 확실하게 이렇게 개방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백신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아직까지 좀 네. 가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얼마 전에 포르투갈로 출장 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행사도 많이 하고 제가 출장 가지는 않았지만 행사도 네. 많이 하고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 사실 해외여행을 좀 가고 싶긴 한데
네.
걱정도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네.
언제까지 꽁꽁 묶여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백신 접종률 높은 나라들을 우선으로 해서 점점 서로 간의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안전국가입니다. 예전에는 치안이
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국가다라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치안과 더불어 방역이 정말 잘 돼 있는 국가. 그래서 한국은 가면
네.
진짜 너무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특히 외국인들의 수가 최근 들어서 월 평균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서
와.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는 아직 적은 숫자이긴 그쵸. 하지만 그래도 예.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라별로 그 찾아오는 분들의 구성이 네. 달라졌어요.
어떤가요?
예전에는 네. 주로 이제 뭐 일본, 중국
가까운 데서
일본, 예. 중국이 압도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인이 뭐 그 세 번째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라든가
네.
또 뭐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의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증가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 업계는 한국 방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새로운 상품을 계속 챙기고 실무도 챙기고 한미 관광 교류 확대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할 정도로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코로나만 아니면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게 최근 뭐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그렇죠. 인기가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도 미국이지만 예전보다요 유럽과 중동 쪽에 관심이 커졌다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 예. 또 중동의 그 뜨거운 그런 열기가 네.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두바이 엑스포가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대규모 국제 문화관광 오프라인 행사인데요.
네.
여기서 중동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요?
예. 지난 10월 14일에서부터 16일까지 네. 사흘 동안 오징어 게임 놀이를
아이고, 재밌었겠네요.
네. 그 개최하고 또 한국거리 조성하고 또 케이팝을 공연하고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난리가 났다고 하고요.
네.
그 현지 시간으로 그 20일까지 한국 예. 주간이 열리는데 경쟁국인 일본조차 이건 너무 놀랍다.
네.
두바이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대단한 열기입니다.
자, 일단 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을 주력으로 하는 여행사들의 행선지도 혹시 이런 흐름에 좀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사실 네. 그쪽에서 오는 만큼 우리도 그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두바이의 여행 상품들이 집중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거기에는 또 정책적인 배경이 있죠. EU, 이 유럽연합이잖아요.
네.
유럽연합이 한국 등을 녹색 국가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네.
녹색 국가는 안전한 국가라는
안전한
거예요.
나라들.
여기에 접종자들의 증명서를 유럽연합이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조치를 했는데
네.
유럽연합에서 접종 완료가 돼 있으면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혜택들 다 받을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 업계가 지금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게 하와이라든가
네.
칸쿤이라든가 몰디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홍보 활동도 계속 확대해 나갈 거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뭐 하와이, 칸쿤, 멀디브 이런 데는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인데
네.
너무나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자, 뭐 문화강국, 방역 모범국 이런 한국의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네.
이번에 그 2021년 본 예산에도 사실은 관광산업에 대한 예산들이 꽤 있었고요.
네.
거기다가 추경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충분히 좀 네.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든 여행업계를
네.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겠다.
네.
그리고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 여행사 유통 플랫폼을 이 사업화 하겠다는 건데 여행사들
네.
어디를 찾아야 좋을까? 어떤 여행사들이 좋은 상품을 갖고 있을까? 솔직히
네.
잘 모르잖아요.
네, 이제 오래 못 가다 보니까 감도 좀 떨어졌어요.
감도 떨어졌죠.
네.
그래서 어느 여행사를 찾아야 되지? 여행사를 선택해도 이 여행사에 괜찮을까?
예.
사기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에 하나의 딱 그 화면에다가 담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관광업계 IT 인력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겠답니다. 그러면 각 관광업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네.
이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 상의 상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또 지역 여행사 공유 공간을 지원한다고.
지역에는 여행사들
솔직히 위해서요? 지역 여행사들이 더 힘들죠.
그렇죠. 맞아요.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은 그나마 사정이 좀
네.
낫거든요. 그런데 지역 여행사들은 거의 고사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사무실을 다 뺐어.
아이고.
이런 상태에서 뭘 나가서 영업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요.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사무실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면 사무실 공간들을 이제 지원해서 여기서 그
네.
기본적인 업무들을 갖다 뭐 전화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게 볼 수 있게끔
네.
한다고 하는 건데 특히 이번 그 지원에 있어서 핵심 네. 포인트가 핵심적인 그 부분이 디지털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 네.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보다 온라인 상에서 더 많은 정보들과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기껏 해봤자 예약이라든가 뭐 취소라든가 네. 이런 정도밖에 안 했던 서비스인데 그것을 더더욱 강화시켜서 한눈에 보통 이렇게 한 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딱 누르면 모든 것들이 다 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도 예전에는 막 그 우리 매장 가서 예약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 이걸 온라인으로 바꿔서 네. 조금 더 편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건데 네. 지역 여행사를 위한 공유 공간 지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17개 지역 중소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유 사무실 제공한다. 이 말씀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이걸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일단 소규모 여행사 같은 경우는요.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여행사들이 있는 사무실을 줄이거나 정리한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여행사는요. 여행사 사무실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택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랬구나.
그런 일까지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임대료는 잘 깎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는 내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빼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른 네.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들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그쵸. 생각을 예.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네. 서울 지역 여행사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너희들한테 우리가 이 공유 사무실을 제공해 줄 테니까 네. 한번 관심 있는 사람 들어와 볼래? 세상에 106개 업체가.
많이 들어왔네요.
너무 많은 거죠. 진짜. 예. 이 106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둥지를 틀고.
네, 꼭 필요했던 거네요. 예.
그런데 이 시범 사업이 뭐 성공을 하니까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지역관광공사 등과 함께 전국 17개 지역에 공유 사무실을 네.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사무공간을 무상 지원하는데 넓게는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한 업체당 한 3평, 2평 정도 돼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은 충분히 자기 사무공간을 그렇죠. 쓸 수 있죠. 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밖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유선으로 뭔가 정보를 갖다 공유하더라도 최소한 한 사람은 앉아서 사무 처리하고 그렇죠. 전화는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들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거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되게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기요, 서울 같은 예. 곳은 이런 작은 공간 임대료가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맞아요. 네.
이것만 아껴도 한 사람 인건비를 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만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데 뭐 예. 관련된 그 부처에서 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요.
예, 한국 정부가요 예.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여행업 등록 소기업 또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책들을 갖다가 좀 네. 찾아봤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수요가 있었던 게 또 시범 사업에서도 성공적으로 네. 인정이 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체부의 김창호 관광정책국장이 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여행업계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협의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쵸.
실제로 이전까지 관광진흥정책이라고 예. 보통 얘기를 했던 거 보면 뭔가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요. 근데 이 이벤트 만들면은 진짜 관광 업체들한테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됐던
예, 예를 들어 예. 뭐 무슨 관광 박람회 이런 거 열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은 또 돈 내고 여기
그쵸,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행사를 치르는데 당신네들은 어떤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돈 이외에도 뭐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슨 이벤트를 세부 예. 이벤트를 또 열어요. 그래서 또 이런 이벤트 속에서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과다하게 출혈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도움되는 거.
네.
자, 임차료 줄여줄게. 또 사람 지원해줄게.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좀 힘들지. 그러면 이거 해결해줄게. 이런 일종의 해결책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네.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모로 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국의 많은 소상공인들한테도 이런 비슷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 중에 하나가 임대료나 임차료 지원하는 거.
진짜 그럴 것
그리고
같아요.
또 인력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 벽에 막혀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관광업계에서의 이 사례를 정확하게 또 보고서로 네.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쪽으로도 이런 네. 실질적인 지원들이 좀 확대되면 우리 여행업계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바로 위드 코로나인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제 한국에서도 서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위드 코로나 잘 해나가야겠고요. 앞으로 좀 여행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소식이었는데요. 최근에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해외여행 움직임이 어떻게 일고 있나, 한국 정부는 어떻게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있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또 희망적인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